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죠. 사도행전 16장의 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서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다루는 기록인데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정말 뭐랄까 극적인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인공은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고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정말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지, 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네, 단순히 사건만 쭉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같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사도행전 16장, 특히 25절과 26절을 중심으로 한 성경 본문하고, 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분석한 해설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를 아는 걸 넘어서요. 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그 선택이라는 것의 힘, 그리고 그 선택이 진짜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좀 생생하게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필립보에서 시작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 무대가 로마 식민지였던 필립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 좀 독특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아, 맞아요.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은 맞는 말인데 이게 방식이 좀 기이하고 여러 날 계속되니까 바울이 결국엔 좀 괴로워하면서 그 여종 안에 있는 영을 꾸짖어서 내쫓아버리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옳은 일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터지는 거죠.
아,
그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들한테는 꽤 쏠쏠한 돈벌이가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그 수입원이 그냥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네요. 해설 자료에서도 딱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게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주인들의 큰 이익, 그러니까 경제적인 동기가 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네. 영적인 행동이 이런 세속적인 이해관계랑 딱 부딪히면서 상황이 확 나빠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울과 실라가 정말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과정이 아주 그냥 냉정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 해설 자료에서는 이 고난을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던데요.
네, 그렇죠. 첫째는 막 군중들이 선동당해서 거짓 고발을 하고, 둘째는 관원들 앞에 끌려가서 뭐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셋째는 옷이 막 사람들 앞에서 찢겨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고요.
아, 공개적으로요?
네. 넷째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다섯째는 감옥.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의 족쇄, 그 착고라고 하죠. 그걸 채워지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가장 깊은 감옥,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해설 자료에서 설명해주는 로마 시대 감옥 종류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보다 훨씬 더 뭐랄까 체계적이면서도 잔혹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로마에는 보통 세 종류의 감옥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죠. 좀 가벼운 구금은 병형 같은 곳에서 하고, 또 창살이 있어서 빛이랑 공기가 좀 통하는 일반적인 감옥이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환경으로 알려진 게 바로 이 가장 깊은 감옥, 영어로는 inner prison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네.
이 마지막 감옥은 주로 지하에 만들었다고 해요. 탈옥을 아예 막고, 또 죄수한테 최대한의 고통과 절망감을 주려고 그렇게 설계된 공간이었던 거죠. 죄수들을 밧줄로 내려보낼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깊이나 폐쇄성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네요. 해설서 묘사를 보면 빛은 당연히 없고 신선한 공기는커녕 악취에다 벌레들, 그리고 음식이나 기본적인 위생처리 같은 건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고.
그렇죠.
심지어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랑 그냥 뒤섞여 지내야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발에 채운 그 착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심하면 관절이 탈구될 수도 있었다니. 와, 이건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환경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배경 설명이 중요한 게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이 그냥 힘들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정말 극도의 고통 속에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완전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마 모든 감각이 고통을 향하고 어떤 희망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이 모든 절망과 고통의 진짜 한복판에서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이 구절은 정말이지. 앞에서 설명드리니까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에서 그들은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신음하거나 뭐랄까 완전히 침묵 속에 빠졌을 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불렀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 이상이에요. 아주 의지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해설 자료가 바로 이 선택에 주목하면서 이걸 우리 삶의 내면의 감옥이라는 개념이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우리 대부분은 바울과 실라처럼 막 물리적인 고문을 당하거나 지하 감옥에 갇히지는 않겠지만 살면서 뭐 관계가 깨지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깊은 좌절감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듣는 분들도 각자 자기만의 내면의 감옥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삶의 시련이라는 게 참 다양한 원인으로 찾아오잖아요. 때로는 내 실수나 잘못된 판단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어떤 악의적인 행동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건 뭐 운명의 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해설사가 강조하는 건 그 원인이 뭐든 간에 우리가 그런 내면의 감옥에 딱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 선택이요?
네. 그 선택이 상황을 대하는 우리 태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상황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의 이 정말 비범한 선택, 기도와 찬송이라는 선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성경 기록은 정말 드라마틱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돛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문자 그대로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설서가 지적하듯이 이 기적이 단순히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탈출시키려고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 사건은 같이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지키던 간수에게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간수의 반응. 이게 이야기의 또 다른 클라이맥스잖아요.
맞아요.
지진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딱 말리고 결국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네. 이 지점에서 해설 자료가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던데요. 상황 속에서의 승리, victory in the circumstances를 넘어서 상황을 통한 승리, victory through the circumstances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황 속에서의 승리는 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 즉 기도와 찬송이 촉발한 사건, 그러니까 지진과 간수의 반응은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 자체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는 기회로 확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아, 단순히 견뎌낸 게 아니라요. 네, 단순히 고난을 견뎌낸 걸 넘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둔 셈이에요. 이게 바로 해설서가 말하는 상황을 통한 승리의 핵심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목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단순히 힘들 때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단순한 공식 같은 걸 넘어서는 깊이가 있네요. 초점은 기적 자체보다는 그들의 그 선택이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해설서는 이걸 또 시선의 문제로 설명하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보통 아래,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한 처지나 고통스러운 현실만 내려다보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거죠. 위, 즉 우리를 붙드시고 이 상황 너머의 의미와 목적을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바알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바로 이 시선의 전환을 보여주는 행위였던 거예요.
아, 시선의 전환?
네. 그리고 해설서는 때로는 뭐 아주 거창하거나 유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진심으로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그 내면의 감옥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격려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와 해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게 그냥 심리적인 위안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맹목적인 긍정주의나 현실 도피하고는 다른 거죠.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복판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때로는 외부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가능성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설서가 말하듯 이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도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 매질의 고통, 가장 깊은 감옥의 그 참혹함 속에서도 터져나온 기도와 찬송,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지진과 간수의 회심 이야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형태의 내면의 감옥 앞에서 참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의 정수는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가,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가에 있다는 것.
네, 그 선택이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내면의 힘을 북돋우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아주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험은 이게 그냥 위로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가진 원리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벗어나기 어렵다 느껴지는 내면의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거나 혹은 아주 짧게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도움이나 위로를 구하는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네.
물론 바울과 실라처럼 뭐 즉각적인 지진이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서가 시사하듯이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에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